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장면은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소통의 단절과 마음의 고립을 취하시는 주님의 깊은 영성 상담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정작 진심이 닿지 않는 닫힌 세계 속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복음 속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떤 투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에 앞서 가장 먼저 그를 군중 사이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피세정념, 피정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피하는 모습. 영성심리적으로 볼 때도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유는 소란스러운 군중 속, 즉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안전한 곳, 고요한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안전하고 고요한 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과 단둘이 마주 앉는 상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아니라 상처받고 헐벗은 그대로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안전한 공간에서 비로소 회복은 시작됩니다. 주님의 치유 방식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세밀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는 그가 겪었을 소외감과 열등감을 당신의 체온으로 직접 녹여내시는 지극히 밀도 높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시며 에파타,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쉬신 한숨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귀를 닫아 걸고 비단받을까봐 혀를 묶어버린 한 인간의 깊은 방어기제를 바라보며 내뱉으시는 깊은 공감의 탄식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애끓는 심장이 그 한숨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억지로 부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숨결로 그 굳어버린 빗장을 부드럽게 녹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 안에 다친 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의견이 다른 이의 말 혹은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완고함입니다. 우리 안에 묶인 혀는 무엇입니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라는 체념 속에 갇혀 가족이나 이웃에게 건네야 할 진심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가 혹은 부모 자녀 사이가 침묵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당 안에서도 약한 이들의 목소리나 새신자들의 서툰 제안을 듣지 못하는 닫힌 구조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에파타의 은총이 절실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열려라 하고 외치십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을 살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감옥에서 나와 다시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라는 강력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에파타의 은총을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가 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선입견의 벽을 허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말이 비수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면에 숨겨진 슬픔과 외로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또한 내 고집이나 두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진심어린 한마디를 누구에게 먼저 건네고 싶으십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만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손을 잡고 군중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아픈 자리에 당신의 손길을 대고 계십니다. 주님, 제 다친 귀와 묶인 혀를 풀어주소서. 당신의 공감어린 한숨으로 제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주시고 다시금 사랑을 듣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잠시 침묵 중에 내 안에 닫혀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내시는 그 깊은 사랑의 숨결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놓아주실 것입니다. 에파타, 주님,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 평화.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교회 현장은 교회 완전히 합체된 가톨릭 신자와 불완전하게나마 교회에 결합된 그리스도교 신자와 유일신에 대한 신앙으로 교회에 관련된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구원 가능성을 가르칩니다. 또한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를지라도 양심적으로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한편 교회는 하느님 뜻에 일치하는 사랑의 신앙 확실한 구원의 기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괴테가 평생 뿌리 내린 고전 문학의 보고. 2004년 9월 2일 독일 튜링겐주의 작은 도시 바이마르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한 채가 화염에 불타올랐다. 화마에 휩싸인 그곳은 독일 고전주의의 본산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바이마르 시민들 역시 그랬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와 순식간에 인간 띠를 만들었고 한 권 한 권의 책이 손에서 손을 거쳐 옮겨졌다. 그날 밤 불 속에서 6천 권에 달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건져냈다. 그 중에는 1534년에 인쇄된 마틴 루터 번역 성경도 있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수집한 악보집은 끝끝내 구해내지 못했다. 이 유서 깊은 도서관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39년 브라인 슈바이크 볼펜 비텔 공 카를 1세의 공주로 태어난 아말리아는 16이 되던 해 바이마르 대공과 결혼해 왕비가 된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대공이 사망하는 불운이 닥쳐온다. 그러나 아말리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공국의 재정을 강화한 후 독일의 변방이었던 바이마르를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1761년 그녀는 개인 저택인 초록성을 로코코 양식으로 개조해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장서와 서적, 희귀본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때 바이마르에 온 한 젊은 문학가가 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다. 그 무렵 괴테는 별 중의 별이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를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놨다. 유럽 전역에 문학적 명성을 떨치고 있던 괴테가 바이마르에 온 것이다. 그를 초청한 이가 바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의 아들 카를 아우구스트였다. 어린 대공과 문학 청년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괴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26 나이에 바이마르에 발을 디딘 괴테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괴테는 56년의 긴 세월을 행정가로, 문학가로, 그리고 재상으로 바이마르와 함께했다. 무엇보다 괴테는 바이마르의 품격을 한껏 드높였다. 그의 명성에 힘입어 수많은 지식인이 바이마르로 몰려들었고 독일 고전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다. 그 중심에는 괴테가 35년간 관장으로 재직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 있었다.
르네 프레밍이 노래하게 되는데요. 지그프리드 옥스 작곡의 곡. 이 작곡가는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주님 감사하나이다 라는 독일어 텍스트의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그프리드 옥스 작곡의 독일어 텍스트의 곡 주님 감사하나이다 라는 곡 르네 프레밍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무반주 곡이죠. 러시아 교회 성가입니다. 저녁 기도 중에 있는 곡인데요. 주님께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로마 남서부 해안 지역 오스티아 리도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레지나 파치스 본당을 첫 공식 목회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가톨릭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일정입니다. 교황은 오는 2월 15일 일요일 본당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본당은 가톨릭 사도회 소속 팔로티회에 맡겨져 있으며 오스티아 리도의 중심 광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오후 4시에 도착해 먼저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 약 400여 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본당 체육관에 모인 노인과 환자, 어려운 이웃, 그리고 교회의 자선단체 카리타스 봉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 약 400여 명과 인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본당 주인 피타네 신부는 이번 방문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본당이 평화의 모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어 있는데 이는 교황이 강조해온 무장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평화의 메시지와 깊이 맞닿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오스티아는 성 아우구스티노를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지역으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인 교황에게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교황 방문 소식은 본당 공동체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번 방문을 공동체 쇄신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라 월리스 재무장관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자신의 인베스트먼트 부스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노동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 제도는 기업이 신규 자산을 구입할 경우 통상적인 감가상각 외에 해당 자산 가치의 20%를 추가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난 5월 발표 당시 향후 20년 동안 뉴질랜드의 GDP를 1%, 임금을 1.5%, 자본스톡을 1.6%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월리스 장관은 목요일 해밀턴에서 열린 뉴질랜드 경제 포럼 연설에서 현재까지의 정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향후 5년 내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약 40%가 지난 12개월 동안 이 정책으로 인해 투자 지출을 늘렸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9%는 중간 수준의 증가를, 11%는 상당한 증가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의 49%가 인베스트먼트 부스트가 자사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14%는 대규모 투자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재무대변인 에드먼즈는 이전에 인베스트먼트 부스트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디스 콜린스는 법률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해 유일하게 검토된 인물이었으며 별도의 채용 절차도 선정위원회도 경쟁 후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임명은 단순한 내각 승인에 해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금요일 녹색당이 정부의 서면 질의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1985년 법률위원회법은 위원장 임명에 장관의 승인만 요구하고 있지만 내각 지침은 이러한 임명이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정한 모범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NZ과의 인터뷰에서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워브릭은 콜린스의 사실상 추대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미 급락하고 있는 연립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워브릭은 이러한 독립적 절차는 정실주의와 부패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직무에 대해 다른 누구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최적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담당 장관 폴 골드 스미스는 아렌젯에 자신이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확신한다며 정실 인사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니콜라 월리스 재무장관이 전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 에드리언 오어에게 코로나19 경제 대응에 대한 조사에 직접 출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수요일 이번 독립적 검토를 발표하며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급등에서 얻을 핵심 교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통화 발행 등 중앙은행의 조치와 정부 정책과의 상호작용도 모두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월리스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뉴질랜드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 중앙은행 총재가 저질렀을지도 모를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번 조사 시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11월 7일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흠집내기이자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중앙은행을 이끌었으나 중앙은행의 자금 부족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3월 돌연 사임했습니다. 그의 사임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우주발사 한도를 1000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물리학 교수는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에 대해 뉴질랜드 우주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 100회로 설정된 발사 상한선이 곧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허용 발사 횟수를 1000회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질랜드 합작 기업인 로켓랩이 마이아 발사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우주장관은 100회 상환이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당 산업 규모를 5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는 전략 아래 항공우주 규제를 간소화해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리처드 이스터 교수는 1000회 상한이 기술 산업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1000회 발사를 소화하는데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이스터 교수는 뉴질랜드가 글로벌 발사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발사 및 위성 등이 밤하늘과 상층대기 화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환경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매매된 주거용 부동산의 약 12%가 손실을 보고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의 최신 페인 앤 게인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11.9%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이는 2024년 4분기의 8.9%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손실 매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클랜드로 17.4%였으며 이어 웰링턴 15.4%, 해밀턴 15.2%, 타우랑가 10.5%, 더니든 6.3%, 크라이스트처치 5.3% 순이었습니다. 매입가보다 낮게 팔린 모든 부동산의 중위 손실액은 5만 5천 달러였으며 중개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등 매각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손실은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별 중위 손실액은 오클랜드가 7만 8,944달러로 가장 컸고 웰링턴 7만 5천 달러, 타우랑가 6만 달러, 해밀턴 4만 2천 달러, 더니든 3만 3,250달러, 크라이스트 처치 2만 7천 달러 순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이익을 보고 팔릴지 손실을 보고 팔릴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이전 매입 시점과 재매각 시점 사이의 보유 기간으로 보입니다. 이익을 본 부동산의 중위 보유 기간은 10년 1개월이었고 손실로 매각된 부동산의 중위 보유 기간은 3년 9개월이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빠른 차익을 얻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하며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장기 보유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연립정부가 농민들이 우려하는 물 사용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자원관리법 대체법안 일부 조항이 향후 물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업단체들은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세 도입 계획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항을 수정해 오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내리며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걷히며 맑아지겠습니다. 남서풍이 불다 오전에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주 네오신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 회칙 찬미바수서를 통해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며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함께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 즉 자연을 돌보고 지키는 일이 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일이 되는지 그 해답을 자연의 품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연 생태 교육을 하고 있는 수녀님들을 만나봅니다. 충남 예산에서 세감 큰하이프 자연숲 학교와 인보 자연숲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미 이나시아 센터장 수녀님과 이주연 레지나 수녀님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연 생태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와 자연을 돌보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감 크나이프 자연숲 학교와 인보 자연숲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미 이나시아 센터장 수녀님과 이주원 레지나 수녀님을 두 분을 모시고 자연의 품 안에서 깨닫고 배우는 자연 생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보 성채 수도회 인보 자연숲 교육센터와 세강 크나이프 자연숲학교에서 사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미 이냐시아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이주연 레지나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역시 길게 소개하시고. 변호사님 아주 깔때 레진합니다. 사실 인보성체 수도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은 천성체 교리 할 때 가정 그 교리로 그래서 선택할 때 많이 갈등을 때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달을 할까? 1년을 할까?
네,
그래서 가정들이 합조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네. 그 프로그램을 인보성체 수도회 그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본당에서는 뭐냐라고 하면 아 그거 있잖아 그러면 아 그거 네. 아주 긴 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강 크나이프 자연숲 학교 그다음에 인보 자연숲 교육센터 사실 이게 되게 두 개가 어 자연숲 학교 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기간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혹시 그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센터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인보성체수도회입니다.
네네.
인보성체수도회는 1956년 11월 19일에 요놀수 신부님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요.
네.
바로 성체 성사의 사랑의 바탕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전해지는 인보 사랑 까리따스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성사 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본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곧 인보 까리따스를 전해주는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설립자께서 말씀하신 인보 성체 수도회라고 내가 이름 지은 것은 너희들이 성체 성사에 깊이 박혀있는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도에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보 성체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감 크나이프 자연숲학교와 인보 자연숲 교육센터는요. 자연숲과 함께 더불어서 숲교육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근본 철학은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한 자연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자연 사랑에서 까리따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생태영성 교육 안에서 바로 숲속에서의 생태영성을 하고 있는 교육시설인데요. 바로 현대사회에 갇혀있는 아이들 어떻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늘 그리고 교실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아주 좋은 장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은 이 자연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연 속이 아닌 스마트폰과 어떤 기계 미디어 속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자연과의 만남을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성체수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센터는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기게 된 이유는 저희 센터 옆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뿌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이 저희 한 40명 정도 있는데요.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가정해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이제 시작으로 자립준비와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준비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나아갈 자립의 힘을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숲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센터가 생기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지역사회 안에서 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또 아픔이기도 한 요즘 자연을 잃어버린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만나야 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2016년도에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강 크나이프 자연숲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9명의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2018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센터 안에서 두 시설을 가고 있는데 세강 크나이프 자연숲 학교 충남도 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중고등학교에 대안교육 위탁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세강 크나이프 자연숲 학교는 201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5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학교의 세강 크나이프 자연숲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원적 학교에 적을 두고는 있습니다.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되고 저희 학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안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과정이 얼마큼 된다는 게 있나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 적응에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뭐 친구들로부터 왕따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피해 학생이라든지 가해 학생이라든지 다양한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 시설 아이들에서 학교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교 아이들이 다니게 되고요. 그런 아이들이 다니게 되는데 이제 다양한 어려움 안에서 오다 보니까 첫 번째 저희 학교에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철학은 숲입니다. 숲에서 이제 아이들이 숲 숲에 자연에 들어가 자연과의 만남을 시작하거든요. 아침 한 시간이 숲에 트레킹에 하고 올라가서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가장 졸업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숲에 올라가서 할머니에서 누워 있었을 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 또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요새 아이들이 이제 숲을 어디서 봤냐라고 하면 일단 TV로 본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야 그럼 숲 향기를 느껴본 적 있냐? 느껴봤다. 그래서 언제 느껴봤냐? 방향제에서 숲 향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도시 속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막 비온 뒤에 숲 향기에서 그런 방향제도 팔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한국 사회가 점점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그 자연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스웨덴을 잠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어떤 놀이기구 자체가 나무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흙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온전하게 숲을 접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도 그렇게 접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대 뭐 특히 이렇게 서울로 좀 한정 지어서 얘기한다면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있어도 거기 안에 이제 에폭시 비슷하게 해서 쿠션이 있는 거를 있어서 자연이 아니라 그냥 극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놀이터 흙도 따지고 보면 뭐 3년인가 4년에 한 번씩 다 갈아서 바꿔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안전 이걸 따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진짜 정작으로 숲을 가게 되면 뭐랄까 벌레 뭐 이렇게 다 거부하는 너무나 이렇게 보호막이 가득한 것만 있다가 사실 그런 면에서 숲이라는 것이 주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없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 이 말 표현 어쩌면 자연 치유 그러니까 인간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자연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약 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뭔가 그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인위적으로 땡기다든지 그 아니면 내 자연적으로 된다는 걸 못 믿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자연을 만나게 되면 확실히 정서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안학교의 개념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크나이프 이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던 단어거든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세감 크나이프 자연 숲학교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도 이제
혹시나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목소리 톤이 높으신 분이 레지나 수녀님입니다. 그러니까 레지나 수녀님이 센터장 선생님은 일단 젊겠죠? 그러니까 톤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으시다가 이 두 분은 누가 원장이 누가 센터장이고 누가 레지나 수녀지 아까 차분차분 얘기하신 분이 원장 센터장 수장님이고
있죠?
라고 하시는 분은 레지나 수장님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크나이프는 독일어예요.
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철학,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철학이 하나는 숲교육이고 그 네. 앞에 이제 저희가 자연숲교육이라고 하는 그 생태 그대로의 교육이고 또 하나는 크나이프 자연치유요법 이 두 가지 철학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크나이프는 독일의 크나이프 신부님, 세바스티안 크나이프 신부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크나이프 요법이라고 하는 이 자연 치유 요법을 만드신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크나이프 요법 이렇게 이제 붙여 있는데요. 저희가 세감 크나이프 자연숲 유치원, 세감 크나이프 자연숲학교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하다가 이제 이것이 저희의 인보 자연숲교육을 이제 통합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크나이프를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나이크, 뭐 크나이트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크나이프라는 것을 이렇게 크나이프 요법을 저희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자연 치유역.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과 이 생태 자연 안에서 오는 그대로 오는 그 치유력을 저희는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인간 자체를 전체의 어쨌든 총체적인 존재로 보고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치유 요법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독일의 이 크나이프 요법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민간 요법, 대체 요법이 아니라 이제 의학적인 접근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연과의 일치, 자연과의 교감, 또 자연과의 친밀감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크나이프 요법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크나이프라는 단어를 저희
혹시 지금 얘기하셨긴 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요새 많이 치유 요법들이 되게 많아요. 숲치유 요법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크나이프 그 요법하고의 다른 그 숲치유 요법하고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크나이프 요법은 숲치유는 사실은 숲에서의 어떤 명상, 트레킹, 여러 가지 자연을 활용하지만 이 크나이프는 사실 다섯 가지 영역이 있어요.
아.
그 중에 이제 약초.
약초.
약초라고 하는 치유 식물. 그러니까 식물의 치유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사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면 한 달 후에 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 그렇지 않고 가서 차 마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감기용 차, 기침에 좋은 차, 이거를 약국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로 말하면 다이소 같은 그런 곳에서 그냥 그 차를 팔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보통 머리 아플 때는 민트차, 뭐 감기에 좋을 때는 뭐 쌀바이차.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가 식품 안에 그 식물 안에 아 이거는 두통에 좋대 뭐 이거는 뭐 잠을 잘 오게 한대라는 그 카모마일 차처럼 그 효과들을 저희가 이용하는데 약은 그만큼 이렇게 독한 성분이지만 아주 지속적인 이 차를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면역력을 깨워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거.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치료예요. 물치료. 물치료는 뭐냐면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더운 날 어르신들이 뭐 하셨냐면 등목하셨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수업 때 만약에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물에 몸이 닿았을 때 체온이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수건을 사용하지 않아요. 팔에 물을 묻히고 자연 바람으로 말려요. 그러면 그 효과로 체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수치료가 혈액순환과 또 이제 이 몸의 온도 자극을 통해서 자연적인 치유법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의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질서예요. 사실 이 밸런스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을 잃어가는. 근데 이 밸런스를 찾는 거, 그러니까 라이프 밸런스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는 지금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이 삶의 질서를 가져가는 것이 이 아이들이 미디어에 중독되면서 정말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가 또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밤새고 밤낮이 바뀌는 이런 생활을 저희가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밸런스고, 또 긴장도 많이 하고 불안감이 높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또 특히 일반 현대인들이. 그럴 때 저희는 명상으로, 또 숲 안에서 명상.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거기에 이제 저희가 숲교육이랑 같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숲에 가서 정말 그냥 해먹에 누워만 있어도 아이들이 좋다고 할 만큼 그게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삶의 질서고요.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건강한 움직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건강한 움직임이 경쟁 없는 건강한 움직임. 그러니까 뭔가 시합하고 잘해야 되고 내가 점수를 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숲을 걸어갔다 오는 것도 아주 건강한 움직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긴 해요. 근데 승패가 없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구멍을 만들고 한 사람은 그 구멍을 신체를 어느 부분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접근할 때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게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쟁 없는 건강한 움직임,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식 섭취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근데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저희는 간식을 과자, 탄산음료 절대 안 줍니다. 저희가 직접 재배한 감자, 고구마를 찌고 또 이제 오이나 당근 같은 걸 야채 스틱을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오면. 근데 저희가 그 야채를 먹기를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두부로 만든 마요네즈를 이제 소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요네즈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마요네즈 맛이 나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면 친구들이 아 당연히 야채를 먼저 먹는구나를 알아요.
아니 왜냐면은 두부로 만든 마요네즈라고 얘기해놓고선 마요네즈가 안 들어갔는데 마요네즈 많이 벌써 두부로 만든 마요네즈라는 말 단어가 벌써 인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말 표현 대로 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그 있는 것이 있고 사실 제가 쭉 들어오면서 다섯 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했긴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여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물을 씻었는데 안 닦는다든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경쟁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내가 막 더 움직일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치유에 관련돼서 또 어떤 그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항생제가 없는 약들이 되게 많고 이제 그렇긴 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뭔가 빠르게 하는 세상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거라고 벌써 얘기하는 것부터 벌써 그 편견이 들어갔긴 했지만 얘를 먹기 위해서 내가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그 자체 그런 건 사실상 여유가 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사실 이게 숲이라고 하는 순간 그 느낌이 영역이 약간 내 삶 안에서의 그 여유를 맞아. 얼만큼 나를 돌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상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일상 안에서 가능하다고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꼭 숲에 가지 않아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숲을 간다 했을 때 우리 이제 도심지에서 한국이 뭐 70%가 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등산도 많이 하잖아요. 등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때 목적은 이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냐. 그 안에서 숲을 들어가긴 하지만 그 숲을 즐긴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복한다의 개념이 굉장히 센 그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너 산에 갔다 왔어? 그러면 어? 그럼 정상 갔다 왔어?라는 그 프로토콜이 몇 미터짜리야? 막 이런 식으로 그것이 뚝뚝뚝 물어보면 그 정복의 개념이 있지 여기서 그 안에 숲에서 머문다는 개념은 사실 좀 많이 없는 부분이어서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머문다 여유 있다 거기 안에 내가 충분히 된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더 들고 오겠습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노르웨이의 숲. 세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세감 클라이프 자연숲 학교와 인보 자연숲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모성채 수녀회의 김현미 이나시아 센터장 수녀님과 이지원 레지나 수녀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이거 뭐 클라이프 자연숲이 어떤 것인지는 알았고 아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아이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초등학교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일회성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름 기간 동안은 여름 생태형성 캠프로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간으로 오는 친구들에게 특히 작년의 변화들을 보면 그 꿈빛 학교의 변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숲은 굉장한 도전이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걸음도 불편한 친구 어떤 인지적으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무조건 돌발적인 이렇게 앞으로 진행만 하는 친구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나면 또한 이게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친구들 이런 어떤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제 숲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이제 연속적으로 오면서 사실을 저희 숲에 가면 인공적인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무들로 되었거나 조금 인공적이라고 하면 밧줄, 밧줄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타기하고 해먹에 올라가고 이렇게 나무 오르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오르는 것을 자체로도 굉장히 무서워. 나무 이렇게 조금 높이가 저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가 있거든요. 좀 낮지막 그 다음에 조금 더 높고 조금 도전적으로 되어 있는 나무 이렇게 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나지막한 나무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못해 못해 못해만 반복하던 친구가 정말 도전해서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거기를 너무나 자유롭게 오르는 그러니까 사실 숲교육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감각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 이런 어떤 정말 도파민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그 예민해진 감각을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감각이고 정말 이렇게 편안한 감각으로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숲에 가서 맨발로 저희가 잔디밭은 항상 소독을 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요즘은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황토 또 바닥이 있어요. 황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바닥에 가면 그 말랑말랑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한번 그러면 한번 손으로 만져볼까? 그리고 씻어도 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만지다 보면 좋아요. 부드러워요. 와!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변화가 저희들에겐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이렇게 도전하기 힘들고 나에게는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이랬던 곳이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그래서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안 가려고 엄마 떼쓰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안 간다고 막 떼쓰는 그런 이렇게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와 그래 정말 우리가 숲교육을 할 때 가장 숲이 교사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체 숲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인 거예요. 저희가 이거 봐 이거 프로그램 해라가 아니라 숲에 들어가면 숲 자체가 아이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계획 세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매일 참여하고 매일을 이제 숲유치원 같은 경우 매일 오는 매일 참여하는 아이들의 그날의 이렇게 흥미를 아이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몰입하는 곳에 사실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뭐 아까 느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감각들이 많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뭐 일단 핸드폰 드는 순간서부터는 뭐 눈하고 귀 쪽만 발달을 하지 나머지 부분은 하는데 사실 제일 우리가 뭐 이게 심리적인 치료 부분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 그러니까 촉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그 인간과 인간의 만남, 터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 터치에 민감, 그러니까 터치에 그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데 도리어 수배에서 느껴지는 그 촉감들을 통해서 자기가 또 다른 감각을 키웠을 때 느껴지는 것,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향기 이런 부분, 촉감과 향기 이런 부분 또 그리고 또 조용히 하고 있으면 들리는 그 청각의 그러니까 자극적 청각이 아니라 그 은은한 청각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 그 계속 그 역치만 계속 높아지는 것만 했지 그 역치를 도리어 다운 시켜서 내가 더 잔잔한 것들. 그래서 뭐 요새 그 어르신들 보게 되면 이제 명상하면서 나오는 요새 옛날에는 특정 지역만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종? 종 같은 것도 치면서 그 잡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꼭 거기 가야지만 되는 것들로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세감 크나이프 자연수습 학교 교육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끝날 때 마무리하면서 홈페이지나요 전화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뭐 인터넷 치면 세감 크나이프 이렇게 쳐도
인보 자연수습 교육센터라고 쳐야 나요.
아 인보
네 인보 자연수습 교육센터. 네.
그러면 보통 이게 들어가면 뭐 아까 얘기했던 1박 2일짜리도 있고.
네.
그러면
네.
매일마다 매주마다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만 특별하게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신청하면 되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감 크나이프 자연숲학교는 이제 대한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충남도교육청에서나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를 와야 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인보 자연숲 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숲교육, 생태교육을 원하시면 이제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소식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혹시 관심이 생기시면 이제 그 거기다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당일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은 사실 여름에 이제 본당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혹시 가족 단위도 봤어요?
네, 가족 단위도 받고 가족 피정도 받고 저희 그 센터 옆에 실은 아주 작은 숙소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셔서 이제 가족, 개인 언제든지 쉬고 싶으시면 오실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핸드폰을 뺏는다고 하기보다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게 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뭐 여차하면 뭐 얘네들이 아 저는 찍으려고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은 너 핸드폰 들고 이 프로그램 하면 저는 좋은 거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딱 누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시부님 원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요 핸드폰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왜요?
여름 신학교 올 때는 아예 어떤 본당 같은 게 보조신부님 방에다 다 받아서 놓고.
야, 이거 저항 심합니다.
네, 저희가 그런 맞아요. 취지를 취지를 설명해요.
취지 설명해도 애들은
탄소를 줄이는 한 가지 실천.
아.
네.
근데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미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공지를 하죠. 그래서 와서도 제가 사실 프로그램 동안 탄소 줄이는 활동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음식물 줄이는 거는 애들이 진짜 나중에는 지켜 서 있어요. 거기 누가 버리나 안 버리나. 그러니까 그거에 일하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되게 아이러닉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탄소 줄이기를 한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 홍보할 때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약간 맞아요. 이중적 모습이 좀 있어서 참 이게 참 어렵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냥 앉아서 네. 이제 교육되는 것도 있겠죠? 잠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체험하는 거.
네.
아하. 그러면 거기 함께 하는 것도 재밌어 한다면 특히 재밌어 하는 게 뭘까요?
특히 이제 그 작년에 대나무 물총놀이를 했거든요.
아, 대나무 물총놀이.
네. 저희 숲 뒤에 이제 대나무가 이게 계속 대나무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대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직접 대나무 물총을 만들어서 그날 파리올림픽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 네,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네, 사격, 네. 네.
대나무 사격놀이.
분명히 경쟁을 안 한다고 했는데 경쟁이 느껴집니다.
어? 경쟁은 아니고요. 성공과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물통에다가 저희가 재활용하는 물통에다가 이제 근데 성공 그거를 쓰러뜨릴 때까지 그러니까 쓰러뜨리면 가서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네. 말이 좋아 경쟁이 아니지. 사실 근데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핸드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또 변화된 애들도 있긴 하지만 아 요구할 때 이런데 좀 힘들다. 사실 그렇죠. 왜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참여한 아이들의 생각이 좀 달리 움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린 이런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애들은 끌리는 게 또 딴 네, 거여서 뭐 아, 그래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뭐 네가 어차피 우리는 너, 네. 너가 자유를 더 느끼게 해주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 요럴 때 참 어렵다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가장 여름 같은
잠깐만요.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라고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네. 하나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첫 번째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는 여름에 가장 더운 날씨예요.
아.
아이들이 아. 시원한 여름을 지냈던 아이들이잖아요.
이거 한번 질문 해볼게요. 일단 에어컨 없을 것 같긴 하고. 선풍기도 없습니까?
선풍기 있습니다.
아, 선풍기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아이들 손 선풍기 요새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는 허용합니까?
들지 말아라라고는 하진 않지만 이제 저희들이 오면 일단 왜 우리가 이 에어컨을 가장 적게 그리고 온도를 높게 놓고 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거든요. 교육을 먼저 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에어컨 저희들이 네, 제가 너무 이제 공기가 좀 탁하고 더워서 틀으려고 막 아니에요. 안 틀어도 돼요. 우리 선풍기로 괜찮아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효과를 얼마나 저희
교육의
몸으로
효과인지 한번 오늘 이번 가볼 때까지 나오자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운 날씨
네 그럼 겨울에는 좀 운영하기 좀 쉽지 않겠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따뜻하니까요. 그래도
따뜻하다고요? 겨울에?
저희가 그렇게 막 춥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안 추울 수 있지만 애들은 추울 수 있습니다.
목조고요. 저희가 그래도 그 숙소는 따뜻해요. 선생님.
네. 그리고
그리고
날씨
벌레
그렇죠. 제가 벌레 아이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벌레가 나오면 그냥 소리를 지금 그 대안학교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벌레예요.
뭐 거기는 어떤 벌레가 제일 많습니까?
제 모기.
아 모기. 모기
그리고 이제 애벌레들
흔히 말하는 산모기가 제일 무섭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애벌레들
네 애벌레들 이게 뭐 날아다니는 거 이 자체도 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보면 보면 도심지에 살면 살수록 옛날에 하고 정말 다른 게 벌레 보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방역 업체들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그곳이 깨끗한 것과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사실 도심지에 사는 애들은 벌레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벌레가 해충인지 뭐 그 익충인지 좋은 벌레인지를 모르고 그냥 다 그러니까 벌레 날씨 벌레 그리고 또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기보다요. 그 자연과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그렇지.
야외 활동으로 데려가면서 그 뭐라고 하죠?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게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자연을 좀 접해봤으면
맞아요.
되게 좋은데 사실 부모님들이 은근슬쩍 약간 밖에 있는 건 지지라는 표현을 하면서 되게 뭔가 깨끗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옷 더러워질까봐, 흙 묻을까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더운데 에어컨 없이 숲에 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추운 겨울에도 나가거든요. 비가 와도 숲에 가거든요.
우산 씁니까?
네. 우산, 우비 다 준비하죠. 근데 맞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비를 맞아.
저도 한 번은 그 한 번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죠. 그
네,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해보면 숲에서 안 내려오고 싶어 하거든요. 벌레나 이런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숲에 가면서 그냥 걸어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미션을 준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갈 때는 사실 근데 처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내려올 때는 사실 다 안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더 놀고 싶다고 하고 배 안 고프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 제가 볼 땐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야채를 먹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확 듭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이 자연과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숲활동을 참여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이 숲이라는 공간이 해방이라는 느낌만 줘도 참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상 그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얘기하면서도 도심지에 있으면 그 자유로운 게 아니라 통제되어 있는 그것을 이게 되게 익숙하게 된다면 해방이라는 느낌을 가진 친구들은 좀 이렇게 거기서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닌 통제된 것에 더 익숙한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은 그 뭐지 그 숲 기운 받아야 된다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사실 뭔가가 어색해요. 뭔가가. 그렇잖아요. 한동안 이제 그 뭐지 코로나 때에 그래도 좀 이게 비대면이고 사람 안 만난다니까 이제 그 이렇게 데크길이라도 돼도 이렇게 숲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긴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상 말이 좋아 숲이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데크길 이런 말 표현 벌써 뭔가 정제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그것만 느끼다가 맨자로 그 숲을 만지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또 숲을 간다고 하면 이제 애들 어르신들은 또 이제 아까 황토길 나온 것처럼 황토숲이라고 해서 거기 뭐 건강 생각하면서 가지 그 숲을 그러니까 숲도 되게 뭐랄까 정제되어 있는
맞아요.
숲만 접하니까
맞아요.
진짜 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숲을 사실 체험한 친구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그 나이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 스님들이 운영하면서 아 요때가 제일 좀 이런 체험하면 참 좋겠다라는 나이대가 있다고 한다면
숲교육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안에서는 이제 어리면 이제 숲에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좀 많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그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교육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요즘은 너무 안전 불감증까지 있으면서 안전에 안전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많은 경험의 기회를 너무 좁혀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16년도에 그 세강 큰아이프 자연숲 유치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이런 감각을 깨우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깨우면서 면역력도 증진되고 사실 우리 시설 아이들이 굉장히 감기를 잘 걸렸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요즘 이렇게 호흡기 이렇게 하는 들이마시고 이렇게 기관지에 염증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숨유치원을 매일 숨유치원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호흡기를 다는 걸 거의 뗄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어리면 어릴수록 숲에 부모와 함께라도 가는 것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만일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정제되어 있는 숲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숲을 아이들이 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제 그 인보 자연숲 관련돼서 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요즘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많지 않나요? 시모님 말씀하시면서 여기 향기를 통해서 숲을 느끼고 이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정말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숲 과 관계되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요즘 기후위기에 그 발맞추어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숲교육 프로그램을 계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보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까리타스 기반 숲 교육이라는 이야기 자연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인 이제 개발을 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올해 아까 시모님하고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도에 있어 예언적 사도직으로서 전복적인 지원을 이제 해 주셔서 지금 인력도 저희 수녀들이 4명이 지금 사도직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움들이 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어떤 공부배분 사업이나 바보의 나눔이나 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프로포즈를 내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센터장 님의 그 위치에 다 맞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누차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무슨 그 바람과 꿈이 있을까 생각이 드나요?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레지나 선생님이었군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가 굉장한 저에겐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야 또 재미와 의미와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창세기 활동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항상 이제 메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꾸며보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다. 세상의 모습은 이랬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위기에 관련된 것들을 연결하고 이제 탄소 예산 시계라고 하는 그 기후위기 탄소 시계 등을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서 어떤 계획이라고 하면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자신의 인베스트먼트 부스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노동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부터 재시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로마 남서부 해안 지역 오스티아 리도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레지나 파치스 본당을 첫 공식 목회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가톨릭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일정입니다. 교황은 오는 2월 15일, 일요일 본당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본당은 가톨릭 사도회 소속 팔로티 회에 맡겨져 있으며 오스티아 리도의 중심 광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오후 4시에 도착해 먼저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 약 400여 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본당 체육관에 모인 노인과 환자, 어려운 이웃, 그리고 교회의 자선단체 까리타스 봉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과 인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본당 주인 파타네 신부는 이번 방문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본당이 평화의 모후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어 있는데 이는 교황이 강조해 온 무장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평화의 메시지와 깊이 맞닿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오스티아는 성 아우구스티노를 소성인으로 모시는 지역으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인 교황에게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번 방문은 교황이 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목적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니콜라스 윌리스 재무장관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자신의 인베스트먼트 부스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노동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 제도는 기업이 신규 자산을 구입할 경우 통상적인 감가상각 외에 해당 자산 가치의 20%를 추가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난 5월 발표 당시 향후 20년 동안 뉴질랜드의 GDP를 1%, 임금을 1.5%, 자본스톡을 1.6%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목요일 해밀턴에서 열린 뉴질랜드 경제포럼 연설에서 현재까지의 정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향후 5년 내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약 40%가 지난 12개월 동안 이 정책으로 인해 투자 지출을 늘렸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9%는 중간 수준의 증가를, 11%는 상당한 증가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의 49%가 인베스트먼트 부스트가 자사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14%는 대규모 투자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재무대변인 에드먼즈는 이전에 인베스트먼트 부스트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디스 콜린스는 법률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해 유일하게 검토된 인물이었으며 별도의 채용 절차도 선정위원회도 경쟁 후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임명은 단순한 내각 승인에 해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금요일 녹색당이 정부의 서면 질의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1985년 법률위원회법은 위원장 임명에 장관의 승인만 요구하고 있지만 내각 지침은 이러한 임명이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정한 모범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NZ과의 인터뷰에서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수어브릭은 콜린스의 사실상 추대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미 급락하고 있는 연립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워브릭은 이러한 독립적 절차는 정실주의와 부패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직무에 대해 다른 누구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최적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담당 장관 폴 골드 스미스는 아렌젯에 자신이 적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확신한다며 정실 인사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니콜라 월리스 재무장관이 전 뉴질랜드 중앙은행 총재 에드리언 오어에게 코로나19 경제 대응에 대한 조사에 직접 출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수요일 이번 독립적 검토를 발표하며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급등에서 얻을 핵심 교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등 중앙은행의 조치와 정부 정책과의 상호작용도 모두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윌리스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뉴질랜드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 중앙은행 총재가 저질렀을지도 모를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번 조사 시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11월 7일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흠집내기이자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중앙은행을 이끌었으나 중앙은행의 자금 부족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3월 돌연 사임했습니다. 그의 사임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우주 발사 한도를 1000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간 우주 발사 허용 한도를 기존 100회에서 1000회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발사 수요 증가와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뉴질랜드 합작 기업인 로켓랩이 마이아 발사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 로켓 발사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으며 한도 확대로 각 발사마다 복잡한 환경 허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디스 콜린스 우주장관은 100회 상환이 올해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2030년까지 해당 산업 규모를 5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는 전략 아래 항공우주 규제를 간소화해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리처드 이스터 교수는 천회 상한이 기술 산업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천회 발사를 소화하는 데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발사 및 위성 등이 밤하늘과 상층 대기화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관련된 환경 문제에서 뉴질랜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매매된 주거용 부동산의 약 12%가 손실을 보고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의 최신 페인앤게인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11.9%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이는 2024년 4분기에 8.9%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손실 매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클랜드로 17.4%였으며 이어 웰링턴 15.4%, 해밀턴 15.2%, 타우랑가 10.5%, 더니든 6.3%, 크라이스트처치 5.3% 순이었습니다. 매입가보다 낮게 팔린 모든 부동산의 중위 손실액은 5만 5천 달러였으며 중개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등 매각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손실은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별 중위 손실액은 오클랜드가 $78,944로 가장 컸고 웰링턴 $75,000, 타우랑가 $60,000, 해밀턴 $42,000, 더니든 $33,250, 크라이스트처치 $27,000 순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이익을 보고 팔릴지 손실을 보고 팔릴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이전 매입 시점과 재매각 시점 사이의 보유 기간으로 보입니다. 이익을 본 부동산의 중위 보유 기간은 10년 1개월이었고 손실로 매각된 부동산의 중위 보유 기간은 3년 9개월이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빠른 차익을 얻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하며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장기 보유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연립정부가 농민들이 우려하는 물 사용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자원관리법 대체법안 일부 조항이 향후 물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업단체들은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적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세 도입 계획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항을 수정해 오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농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물 관리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확실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법률상 명확한 차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정책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고령화와 연금 지출 증가로 인해 은퇴 연령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투자회사는 연금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은퇴 연령이 70대 초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은 고령인구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아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직 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은 호주식 퇴직저축제도와 같은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의료비용 증가와 사회보장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안전성과 국민 부담 균형을 고려한 정책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타이 라위티 지역 주민들은 최근 상습적인 산사태로 주요 도로가 잇따라 끊기면서 북쪽으로 빠져나갈 안정적인 루트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1월 와이오웨카 협곡과 동해안 도로에서 발생해 주 도로인 국도 2호선과 35호선이 여러 차례 통제되며 지역을 사실상 고립시켰습니다. 특히 2호선은 이 지역의 핵심 물류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비 예보로 인해 차량 이동을 위한 호위 통행까지 중단되는 등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5호선도 테 아라로아와 포타카 사이 구간이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장기적인 도로 붕괴와 우회 시간이 늘어나자 지역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대체 북쪽 경로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대체 노선 구축 계획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우선 기존 도로 복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스본 시장 레헤트 스톨츠는 신뢰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경제와 비즈니스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시간을 돌아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는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완전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두 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차르 톰 호머는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미네소타는 범죄자들에게 성역주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호머는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천 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르네국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두 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도제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문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이때는 민간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인 반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했습니다. 미군이 10일 현지 시간 시리아 내 주요 주둔지였던 알탄트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시리아 정부군의 일을 인계했습니다. 시리아 동남부의 알탄프는 이라크 요르단 국경을 맞댄 요충지입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군의 협력을 받아 알탄프 기지를 장악하고 주변 지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기지 부근 사막의 국경지대에 정부군 병력 배치를 시작했으며 며칠 내로 국경수비대가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중동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별도 성명을 내고 국제동맹군의 철수 계획에 따라 전날 알탄프 기지에서 미군 병력이 질서정연하게 철수를 마쳤다고 확인했습니다. 브레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미군은 IS 재기를 막기 위한 파트너 주도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영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IS 위협에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시리아 정부와 갈등해온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 민주군 SDF이 지난달 정부군의 병력 흡수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휴전안에 동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작년 4월 미국 국방부는 2019년 중동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가 참칭한 칼리프국이 붕괴한 데 따른 시리아 내 미군 주둔지 통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4년 국제 동맹군은 미군 중부 사령부 주도로 창설돼 IS 소탕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일본 수상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앞바다의 일본 베타적 경제 수용 내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이는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억류한 첫 사례이며 올해 수산청의 첫 외국 어선 억류입니다. 지난해 다카이치 신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지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양국 갈등을 더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지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뒤 중일 갈등이 불거졌고 그 와중에 중국 정부와 히토류의 대일본 수출 통제 카드로 압박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춘제를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비혼이나 비출산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불량 가치관으로 규정하고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일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부터 한 달간 청랑 2020년 즐겁고 평온한 춘제 온라인 환경 조선 특별 행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부정적 정서, 악의적 조작,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품질 콘텐츠 생성, 유포, 허위 정보 제작, 확산, 불법 활동 유입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양도 차익에는 최고 75%, 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 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된다며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 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화돼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8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7원 6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0원 2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내리며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구름이 걷히며 맑아지겠습니다. 남서풍이 불다 오전에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피셜 게시판입니다. 뮤직인 파크 도메인 로톤다 칸츄리안입니다. 뮤직인 파크가 상징적인 도메인 로톤다에서 이번 시즌 두 차례 공연을 펼칩니다. 첫 번째 공연은 칸트리와 포크 음악으로 가득한 밤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카우걸 스테파니 백과 포크 듀오 아로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의 향연에 푹 빠져보세요. 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30분까지 도메인 로톤다 도메인 드라이브 파넬에서 있습니다. 뮤직인 파크 도메인 로톤다 재즈 안내입니다. 뮤직인 파크가 도메인 로톤다에서 일요일 오후 재즈 공연으로 돌아옵니다. 3명의 지역거장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스타들의 세션 연주자로 활약하는 티바니 카파라, 떠오르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탈 친, 그리고 혁신적인 알로하나 콜렉티브와 함께하는 감미로운 음악 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도메인 로턴다 도메인 드라이브 파넬에서 있습니다. 뮤직인 팍스 롱베이 안내입니다. 히비스커스 앤드 베이스 지역위원회가 롱베이에서 무료 팝과 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인 팍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푸드트럭 콜렉티브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오토매틱스 에이티스, 핸즈오브, 그리고 럼퍼스 머신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애슐레이 리저브, 애슐레이 에버뉴 롱베이에서 있습니다. 리딩 투게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안내입니다. 팟캐스트, 양식, 뉴스, 단편 소설 등 일상적인 텍스트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편안한 독서 모임입니다.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월 16일, 3월 2일,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그랜필드 라이브러리 90 벤틀 에베뉴 그랜필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